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엔 다른 해보다 방학이 좀 길었죠? 예, 그동안 자매님들 보고 싶었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매님들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기에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는지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했죠. 그래서 이번에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성화에 대한 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책인데요.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성화의 필수 조건, 둘째, 성화의 목적, 성화에는 안식이 필요하다, 넷째,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수단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계획, 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려보면요. 성화는 거룩함 또는 죄로부터 분리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위치적 거룩함을 주시는 순간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를 선언해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영원한 거룩함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인데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늘나라에 가서 마침내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성화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보겠어요. 성화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것이 조건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죄와 분리될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썩어지고 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창조된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 있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구속 사역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는 회심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죗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당신에게 입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때부터 점진적인 성화가 시작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겠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라는 부르심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경외하며 순종으로 부지런히 힘써 노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창세 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일하다는 뜻으로 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할 때를 소망하며 그 때를 사모할 때 우리가 더욱 노력하며 수고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예수님의 참모습을 뵙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단번에 끝낼 수 없고 꾸준히 인내하며 열심히 뛰어야 하는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달려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의미는 모든 힘과 압박을 가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공격적이고 활기찬 것을 의미합니다. 공격적이고 활기차게 골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린다고 한 것일까요? 바울은 과거에 저지른 실패나 죄가 또는 자신이 세운 업적을 되새기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살해했죠. 사도행전 7장에. 또 26장을 보면은 바울은 각 그리스도인들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인 죄, 성도들을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했죠. 외국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한 엄청난 죄들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업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고 그런 과거를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초점을 두고 뛰어야 했습니다. 지난날의 죄나 지난날의 공로를 생각하며 되새기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된 것은 물론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냥 목숨을 주신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이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그 디그리를 죄인의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헌신은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업적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화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에 끝났지만 창조의 기사는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창조 기사는 일곱째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은 피곤하여 쉬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만족해 하시고 즐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가지시는 만족스럽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기사는 인간의 창조가 초점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초점입니다. 인간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육신이 있으셔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리, 팔, 뭐 눈 이런 것을 지니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이후로 인간의 삶은 7일을 주기로 반복되었죠.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는 동물과 수확을 내는 땅이 모든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기회가 정기적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단지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날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통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화롭게 될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에 우리의 죄가 모두 제거되고 온전히 거룩해지며 성화의 과정이 완료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자매님들, 그런데 지금은 왜 7일째 날 토요일에 공동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 첫날 일요일에 공동 예배를 드릴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그림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옛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에서는 안식일의 의식이나 모든 절기와 모든 의식을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새 언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사도행전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새 언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첫날 일요일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와 성찬 예식을 했던 공동 예배의 본을 따라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교회는 일요일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뵙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영원히 입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일요일에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그저 일하는 것을 쉬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성도의 교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성화의 조건, 성화의 목적, 그리고 성화에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단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데에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침, 교훈, 인도하심에 필요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수단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감사의 기도와 간구는 영의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인정한다면 성령님께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며 의뢰해야 하겠죠.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 모두 교회에 나가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정기적으로 함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과 친교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말씀 공부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보았는데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실질적인 삶의 적용은 성령님이 신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변화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의 열매 맺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양분을 섭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여 더욱 거룩하여지며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제 메인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에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다 말고 또 저것 하다 말고 또 끝을 못 내고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주서 없는 생활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너무 크거나 또 너무 작게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계획이 너무 크면 실망하게 되고 또 계획이 적으면 그 계획을 다 이루고 나서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계획을 세웠다면 어느 날까지 몇 그루의 꽃나무 또는 몇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날을 지나서 돌아볼 때에 자신의 계획을 완수했는지 또 실패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1년에 통독하는 것 또는 90일에 통독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어느 날까지 몇 구절을 암송하겠다 또는 설교집을 언제까지 읽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은 파트너를 정해서 둘이 하면은 더 좋겠죠.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여름 방학 동안에 파트너를 정해서 서로 암송했는데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자매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을 잠시 보면요. 3절에 나열된 성품을 가진 늙은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소하지 않고 경건한 여인으로서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끝난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성숙한 여인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대화하므로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어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도서 2장의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점진적 성화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요약해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 의지함은 물론이고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하고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정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싸움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장거리 경주로 묘사했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는 전투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경주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그의 영광을 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며 달릴 때 예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이 경주하는 일렬에 들어오셨나요? 이 장거리 경주를 힘있게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구경만 하고 계시다면은 이 경주에 지금 오늘 뛰어들어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집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 바쳤어도,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를 했어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많이 많이 흘렸어도, 당신의 기도의 응답을 항상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감정이 뜨거웠다 할지라도, 또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서부터 11절을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이 없으신 분은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경주를 뛰시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